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세임을 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가르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은혜의 주구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의 기대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일하시길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씁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교이니 고민하면서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첫 번째 측면, 설명했던 측면 성품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힘주신다, 위로하신다 라는 거는 아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는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목적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계셔 라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건 그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분이 어떤 분,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쭉 듣다 보면요. 사실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국어적으로는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성품만 쫙 설명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성품 끝 하면은 좀 명쾌하잖아요. 근데 성품이라는 각도에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목적, 그분의 목적에 대한 각도에서 얘기하다가 또 그분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면 각도가 계속 앵글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복잡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치면 원씬으로 딱 찍고 그냥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었다가 저렇게 찍었다가 흔들렸다가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앵글이 다양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용은 풍성해지죠. 그렇죠? 한 대상에 대한 여러 각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들어가실 때 아 지금 이 설교는 성품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 설교는 이분의 목적의 관점에 얘기하고 있구나, 이분의 사역 하셨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폴더링을 하시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여러분 뭐 얘기를 먼저 하면 이게 십자가를 설명할 때 복잡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행동은 성품이 들어가죠. 행동은 계획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로요 하나님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십자가라는 스타트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근데 그럼 굉장히 모든 것이 그 행동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행동이라는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성을 캐치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독특성 이 지점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뭘로 부르는 게 좋아요? 그걸 십자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들어있고 공의의 하나님도 들어있고 구원의 하나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정리가 안 되니까 국어적으로는 십자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십자가 행동이란 독특성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를 우리 십자가의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읽으실 때 도움이 좀 되세요. 더 도움이 더 되는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국어적으로 도움이 돼요.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은 행동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행동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여러분 행동은 뭐예요? 첫 번째 행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행동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착한 행동을 보고서는 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안 좋은 행동을 보면 이 사람 말만 뭐 엄청 그러더니 이 사람 이러네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행동은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행동은 무게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뭘로도 전할 수 있어요. 메시지는 말로도 전할 수 있죠. 그렇죠? 말의 메시지는 뭐가 없어요. 중량감이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뭘 사랑한다는 거야. 그 말이 한없이 가볍고 심지어 가짜처럼 되죠. 왜? 뭐가 더 무거우니까. 말보다 행동이 더 무거우니까.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와 이렇게까지 사랑해?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뭐 무게감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동에서만 유니크하게 알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성품이나 목적이나 이런 설명이 아니라 행동에서만 유니크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중량감이에요. 무게감. 그러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메시지와 함께. 근데 메시지는 다른 측면에서 설명이 되거든요. 메시지와 함께 그 메시지에 대한 무게감이에요. 그걸 느껴야, 그걸 알아야, 그걸 믿어야 십자가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그럼 십자가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큼 되냐? 그걸 설명하고 그것을 믿는 게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기독교인이고 십자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십자가 되게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측면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무게를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십자가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 무게 첫 번째는 뭐죠? 이거죠. 십자가에 나타나는 첫 번째 메시지와 무게는 사랑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컨텐츠는 빼고 일단 이것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가시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 집중하세요.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코어는 뭐예요? 사랑의 중심은 위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를 위하는 마음. 네가 나한테 되게 좋더라 이거 말고 내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사랑의 중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지 자체는 흔해요.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에선 무게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줄 아시겠어요? 그 고통의 무게가 뭘 보여줘요? 사랑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무거운 사랑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십니다. 끌려가시죠. 새벽에 갑자기. 그래서 채찍질 당하시죠. 살점이 뜯겨가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죠. 그리고 자기 키보다 더 큰 나무를 들고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언덕을 오르시죠. 언덕에 올랐더니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죠. 못을 박히는 순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그 순간이 끝나질 않잖아요. 그대로 세워서 메어 달아 놓습니다. 못이 박힌 채로. 그래서 피가 빠져나가요. 그 고통, 그 1초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죠. 이게 예수가 당했던 고통의 무게예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고통은 단지 그 외부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그러니까 그 내부에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회의, 분노, 좌절감, 혼란스러움, 두려움, 그만두고 싶은 욕심. 예수는 사실 우리의 믿음으로 친다면 당장에도 그걸 그만둘 수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 통증 자체가 몰려오고 내부적으로는 그 혼란과 두려움과 그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부재된 어려움이 그에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가 경험한 고통의 무게예요. 근데 이 고통의 무게가 있는데 왜 그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무게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그 무게감을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 갖고 있는 메시지와 무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무게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그 위함에 제일 정점에 뭐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이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셨어요. 십자가는 뭘 보여줘요? 이 두 가지 확신의 무게를 보여줘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이 구원이고 이 십자가 사역만이 이 십자가 사역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온전히 확신하셨어요. 그 마음의 무게 때문에 내가 그 고통에도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난 얘네들을 꼭 구원시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구원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의 무게를 보여줘요. 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구나.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 구원의 무게가, 아니 그 고통의 무게가, 그 고통을 견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구원을, 그 이 구원에서 하나님 얼마나 확신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개념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념은 성막에서 설명됐고요. 이미 설교에서 설명됐고요. 이미 성경 66권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 개념에 담겨있는 무게,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이 구원이 나에게 얼만큼 소중한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보여진 무게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보세요. 오늘 나에게 잘해주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게요. 그러면은 십자가는 증거에서 배제된 거죠. 십자가의 행동은 내가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겪은 것도 아니니까. 그거 말고 오늘 하나님 어떤 행동을 하셔야 그걸 내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취합하겠어요. 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는 믿지 않는 거죠. 십자가는 행동이에요. 십자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난 그 행동과 사건이 담겨 있는 의미와 무게는 증거에서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십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증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난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은 내가 못 봤잖아. 내가 못 겪었고. 내가 보고 겪는 증거를 따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위하세요? 나 그거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좀 물어보시지. 그럼 제가 돈과 명예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드렸을 텐데 구원 말고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돈과 명예와 사람이에요. 하나님, 구원 같은 게 아니라 이것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구원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구나라고 확신하신 그 확신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 확신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 그닥 죄에서 자유해주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죄가 성취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태도라면 사랑이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의미에서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더 제일 중요한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떡해요? 난 틀린 것 같아요. 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구원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최소한 그 확신에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십자가는 메시지와 메시지에 담기는 무게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행동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품에 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품에 대한 하나님을 얘기하실 때 뭘 한다고 그랬어요? 성품에 대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인자하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인자하심의 지연한 증거를 찾으라고 그랬죠.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내 생활에서 내가 경험하는 십자가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건 행동의 관점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를 믿는 건 메시지와 메시지에 담겨있는 무게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정말 믿으면,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무게감을 믿으면, 이 무게감을 믿으면, 이 무게감을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무겁게 믿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나를 압도적인 무게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압도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이 무게감을 믿으면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져요. 그래서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던 누군가의 사랑을 기대하는 거, 누군가의 인정을 기대하는 거, 뭘 소유하고 싶은 거,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거, 뭘 누리고 싶어하는 거, 널 경험하고 싶어하는 거, 내 안에 어떤 구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구멍을 메꾸고 싶어하는 그 구멍이 메꿔져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는 세상 모든 게 맛있어 보이죠. 맛있는 거 한 그릇 다 먹은 다음에는 세상 모든 걸 갖다 줘서 그걸 더 먹으라면 나한테는 고문이에요. 내 마음에 큰 구멍이 메꿔져 있지 않을 때 누군가의 사랑으로 메꿔야 될 거, 누군가의 인정으로 메꿔야 될 거, 어떤 라이프스타일로 메꿔야 될 것 같고, 무슨 소유로 메꿔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메꿔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게 없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게 메꿔져요. 그래서 그게 메꿔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허무한 거, 불안한 거, 집착하는 거, 중독적인 거, 폭력적인 거, 이기적인 거, 적대적인 거, 야망, 이런 게 사라져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인해서 나에 대한 사랑이 많아져요. 삶에 대한 사랑이 많아져요. 타인에 대한 사랑이 많아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헌신하고 싶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이게 단회적일 수 없죠. 왜? 그 무게감에 얼마만큼 도달했는가에 따라서 구원의 역량, 구원의 무게, 구원의 중량감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5년 전에 구원받았다, 고등학교 때 구원받았다, 나는 10년 전에 구원받았다, 나는 그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맞죠? 하지만 글쎄요. 이 압도적인 무게감을 다 느끼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다 채워졌어야 정상인데 채우고 있는 중인 거죠. 이게 구원의 서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때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토해내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 뱉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거 아니면 되게 죽고 못 살 것 같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뭐였다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보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 그거 아니면 뭐 이거 하라고 하면 그렇게 싫었던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못 가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걸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이걸 놓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걸 논다 한들 이 사람이 뭐 행복하고 성숙할까요? 아니요. 근데 이게 채워지니까 이 구멍이 채워지니까 굳이 나를 채우려고가 아니라 다른 태도로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언제만 와요? 무게감이 느껴질 때 와요. 그 중량감이 느껴질 때. 그 명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 명제에 대한 이해와 동의는 한없이 가벼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느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는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하세요. 하나는, 아, 저 믿어요. 허, 진짜? 아, 저 그건 못 믿겠어요. 설마.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모두 십자가를 믿어요. 또 믿지 않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십자가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니까. 오케이. 다는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그 무게를 감히 안다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건 충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서로의 상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내 안에서 그 구멍을 보실 거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그 구멍이 보여요. 아직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채워야 되는 그게 안 채워져서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를 더욱 믿어가는 게 필요하죠. 십자가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믿음의 첫 번째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첫 번째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정보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정보에 동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내가 이 문제를 호의적으로 다루겠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일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시작하시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무조건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좋은 사람이겠거니?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관계를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계속 열 번째 반복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회사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 난 막연하게 못 믿겠으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해. 그럼 믿을게. 라고 얘기해서는요. 직장도 못 들어가시고 사람도 못 만나시고요. 책도 못 읽어요. 영화도 못 보고요. 그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다 가르치면 내가 가서 보겠다. 그래야 내가 12,000원을 페이하지. 그걸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페이를 하냐. 이 사람들 관람평 12글자를 보고 내가 이걸 믿으라고? 어떻게 그걸 믿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람평을 보고 영화를 보시는 것처럼 진짜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대. 여러분 인스타를 보고 맛집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평을 보고 책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사역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일반적인 믿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위로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먼저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성품은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내 생활에서 확증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확증을 구하고 확증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확증이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해요. 십자가의 패턴이 달라요. 성품의 하나님을 믿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십자가 하나님을 믿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이 패턴이 다르니까. 그렇죠? 수학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영어 공부하기 어려워할 수 있고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학 공부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방식이 다르니까. 근데 자꾸 공부라는 같은 이름 때문에 예전 방식을 고집하니까. 성품의 하나님을 믿는 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을 갖고 거기에 대한 내 경험적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적 증거를 만나면 그만큼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역동이에요. 그렇죠? 간증으로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계시죠? 근데 십자가는 이 2단계가 안 돼요. 행동은 벌써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행동, 이 십자가의 행동을 믿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이 행동은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게 오늘 좀 사랑을 해주세요. 내가 그럼 이걸 믿을게로 얘기하는 순간 그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지 십자가의 하나님은 증거에서 배제되는 거라고 그건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죠. 이 부분에 대한 큰 오해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어떤 게 필요해요? 두 번째 막연한 믿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경험 있으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몰랐던 얘기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그 객관적인 이야기가 정말 나를 위한 얘기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있어요. 이게 믿겨지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관적으로 믿겨지는 경험. 그래서 갑자기 내가 5살 때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데 예수님이 진짜 딱 한 반나절 고생하셨지 뭐 그 다음부터 천국 가셔서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나도 내 인생에 24시간은 내가 사주키를 찢어밝혀도 좋으니까 그것만 견디면 그 다음부터 쭉 가는 인생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내 인생도 그렇게 편하지도 않으니까. 이런 객관적인 시선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안다고 얘기하고 평가적으로 얘기하고 정보로 됐다가 어느 날 그게 오늘 벌어진 일인 것처럼 지금 벌어진 일인 것처럼 나 하나만 놓고 벌어진 일인 것처럼 갑자기 되게 죄송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어지는 은혜. 주관적으로.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이 십자가 사역 메시지 무기에 대한 뭐가 돼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품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접근하실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걸 1%의 기도라고 해요. 1%의 기도. 1%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99%는 모르겠어, 막연해, 안 믿겨. 99%는. 근데 내 안에 1%.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시니까 이 십자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믿음. 그게 1%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1%의 기도예요. 이게 아버지의 기도죠.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게 1%의 기도예요. 믿음이 없지만 믿고자 하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믿겨지는 은혜를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관적으로 믿겨진 은혜를 경험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 1%의 기도를 하셨어요. 1%의 기도. 내가 그래도 죄인이라고,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한번, 내가 십자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구원하셨다니까 구원하셨다는 걸 좀 내가 알고 싶다고, 내가 이거 믿는다고,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믿습니다, 이게 믿기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와 같은 1%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믿겨지는 은혜가 오죠. 그렇죠? 물론 이 기도 없이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로 그것을 거저 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몇 명이?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채찍에 많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 골고다 올라가시는 거 봤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경과 문둥병자를 고친 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도 꿈쩍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했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설교도 평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얻어요? 믿겨지는 은혜를 얻죠. 베드로의 설교에 믿겨지는 은혜를 받아요.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달 전에 베드로를 정죄하면서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형제라고 부르고 어찌할꼬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은혜가 필요해요. 믿겨지는 은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1%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경험이 와요. 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 한 번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건 무게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무게,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어느 정도 느낀 걸까요? 요만큼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뭔가 마음이 다 채워진 것 같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뭔가 내가 바뀐 것 같은 기분도 들지만 딱 아침이 오면 사라지죠. 뱀파이어도 아닌데 햇살에 서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죠. 왜요? 그게 무게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러니까 내 어떤 명제를 인정하게 되는 지지적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한 번만 겪은 사람은요 그냥 난 십자가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믿어라는 그 명제 동의하는 수준에서 멈춰요. 내가 그 경험 때문에 이 명제를 부정할 순 없다라는 수준에서 멈춰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야 돼요. 1%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이 십자가가 믿겨지는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쌓여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점에서 무게감을 갖게 돼요. 그게 무게가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변하기 시작해요. 중심이.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하나님이에요. 마무리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십자가의 하나님은 안 믿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니넨 기독교인이 아니고 니넨 다 가짜고 니넨 다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이제부터 소리를 지르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저주하고 막 이런 타이밍이죠. 그리고 오늘 믿어! 막 이렇게 이제 지금 당장! 막 이렇게 10년 해봤는데 안 믿더라고. 그렇게 아무 소리를 지러도 안 믿어. 그런데 살면서 경험하게 된 게 있어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서 주춧대로 열심히 살아오려고 했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20살 넘고 한참 지나서 믿더라고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다가 이제는 좀 하나님을 좋아하더라고. 이 사람 십자가 하나님 믿는데 또 시간 걸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수많은 측면 중에서 어떤 하나님을 먼저 믿고 어떤 하나님을 나중에 믿고 그 하나님을 믿어져가는 과정의 서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데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 반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십자가의 하나님만 믿어요. 이 영혼에 하늘에서 살고 죽겠다는 진심이 있는 걸 알겠어요. 오늘 진짜 오늘이 정말 순교의 날이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하나님만 나가서 믿는 사람만 나가서 죽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안 믿고 인자하신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아,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미안. 저 예수 안 믿어요.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하고 나가서 하나님 미안해요. 아유 뭐 하나님 꼭 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으세요? 왜 그래? 인자하신 하나님 믿는 스타일은 이래요. 근데 십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못 그래. 막 거기선 죽어. 날 죽여라. 이렇게. 영혼만 바뀌었어. 그럼 그 사람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또 믿어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전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다양한 각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 행동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어떤 사람은 목적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얼굴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 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아시고 또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 자연스러운 구원의 서정성 속에서 십자가 하나님을 보십시오. 근데 그래도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셔야 돼요. 특히 성품의 하나님에 머물러 계신 분들. 성품의 하나님을 믿는 거에 익숙해서 하면 인도하심이나 위로하심이나 도와주심이나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좋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증거고 그 증거만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도 편안하고 이게 사실은 심플하고 상식적이잖아요. 뭔가 자연스럽잖아요. 이건 익숙한데 십자가 이건 좀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그럼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정들 기대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품의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인생에 되게 속도감 있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크게 안 바뀌어요. 인생에 좋은 친구 한 명 생긴다고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물론 바뀌죠. 하지만 크게 안 바뀌어요.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커다란 진전을 만들어냅니다. 중심의 방향성이 바뀌시는. 그러면 솔직히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정말 좋은 말이야. 아 그리고 저런 사람이 된다면 진짜 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하기가 싫어. 그 심리 상태를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점수가 높은데 십자가의 하나님 쪽이 점수가 낮으니까 그래서 싱크가 안 맞는 거예요. 십자가의 하나님이 뭘 바꿉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줘요. 왜? 내 빈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하기 싫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내가 채워야 되는 게 있어. 이거 아니면 난 안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무리해서 채우지 마세요. 그거 정신병, 심리 안 좋아. 신앙 이상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시면 더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경험한 걸 단회적으로 가져갑니다. 언제 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냐? 넌 언제 믿겨지는 은혜를 경험했냐? 하면, 아, 목사님, 제가 고2 때. 여러분, 고2 때 받았던 은혜 오늘도 받으세요. 근데 왜 고2 때는 됐고 지금은 잘 안 될까? 교만해서 그래요. 나이가 들고 생각이 되면요, 자기 주도성을 놓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품의 하나님만 알아가려고 해요. 동등하게 대화하려고만 해요. 어릴 때처럼 겸손하게 1%의 기도를 드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들려면 꺾으라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 서서. 그런 사람이 눈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래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저희 집에 오셔서 한번 식사를 나눠보시죠, 이런 바리새인 중에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건 내 올드톤.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도전적이지 않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그게 반복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오늘도 집에 가셔서 다른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발휘하는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시되,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의 무게감을 알고 싶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때 더 깊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느껴진 만큼 여러분의 제일 중심이 바뀌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들의 이 어느 부분을 바꾸세요. 아, 이런 견해가 있네. 아,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아, 그러면 좋지. 그런 대가 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바꾸세요. 그건 인자하신 하나님이나 자비하신 하나님이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해요. 구원의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추구해 가세요. 그런 장면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갖게 된다고 하는 내적 상태를 갖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날들이 수천일 반복되면서. 그렇죠? 마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제가 1년 동안 하는 나머지 51번의 설교를 합친 것만큼 무겁습니다. 오늘 설교가 나머지 51번의 설교를 합친 것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닐까 봐 십자가 설교를 가끔 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가 매주 전해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하나님은 얼만큼 믿고 있나? 여러분, 다른 하나님은 다 아시겠는데 이 십자가의 하나님은 잘 못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좋은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 얘기만 미친 듯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금의 시간 사복음서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절간도 얘기하셨어요. 복음서를 왜 네 권이나 썼는지 모르겠다고. 똑같은 얘기던데. 저는 이 얘기를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는데 십자가 안 믿기십니까? 그럼 호의를 갖고 한번 바라보세요. 뭔데 하나님? 하나님 뭔데? 하나님 뭔데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아, 드러는 반대 좀 알아봅시다 하나님. 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좋대, 너무 중요하다, 한번 이렇게 뭔데? 하고 해볼 필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해보세요. 그만큼 한 걸음 내디뎌보세요. 십자가의 믿음이 있으신데 저기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묻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안 바뀌죠. 그럼 그게 매주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주. 저도 이 자리에서요 드리는 기도 중에 분명히 십자가 기도가 매주 있어야 돼요.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자유를 얻길 바라는 기도가 매주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중심이 싹 바뀌는, 와 이게 여러분 사우나 가는 것보다 그 느낌이랑 비슷하긴 해. 근데 사우나 가는 건 비슷한데 뭔가 이렇게 막 덥고 답답한데 뭔가 끝나면 뭔가 상쾌하고 내가 바뀐 것 같은 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중심이 바뀌는 은혜. 여러분 중심이 바뀌는 은혜 말고 다른 은혜는 좀 텁텁한 맛이 끝맛이 있지 않아요? 의로운 은혜. 아 내가 그래야 되는데. 사랑의 은혜. 하나님 감사하긴 해요. 끝맛이 텁텁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나 그런 거 이제 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 은혜를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주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를 누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원래 묵상하는 주는 찬양을 안 하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 찬양은 하고 싶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십자가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인생, 내 고민 중요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또 하나 그냥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걸 버텼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무게, 그 갖고 있는 사랑의 무게, 그게 진짜 여러분들 믿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최전에 이 설교를 할 때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다. 왜 십자가를 믿지 않느냐?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톤으로 말하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이유는 저도 제가 십자가를 별로 안 믿는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저 안 믿어요. 제가 이 정도로 믿으면요, 제가 이럴 리가 없어요. 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1부터 10까지 있으면 저는 지금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0.8에서 1.2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요, 그게 7, 8, 9 이렇게 가면요,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페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 3, 4만큼이라도 좀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좀 더 믿고 싶다. 근데 잘 안 믿겨요, 그만큼은. 정말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다 채워줘서 다른 건 아예 필요 없는 그만큼의 사랑은 안 느껴져요. 그만큼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 그 사랑의 무게 내가 아직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저 조금 알아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나중에 알았어요. 0.8이 0.4를 욕하는 거지. 부끄러운 일이지. 여러분들의 나랑 같습니다. 좀 더 잘 믿어보고 싶은데 잘 안 믿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기회가 올 때마다 아, 정말 더 믿고 싶어요. 십자가를. 정말 믿어보고 싶어요. 정말 느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만큼의 진심은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 상으로 구원과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세상에 무엇도 상관없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구원을 희망하는 기도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가 언제 이것을 믿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언제나 여전히 무엇인가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구원의 깊이 들어오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구원의 은혜 깊이 들어오고 싶습니다. 감격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하나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저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으면 없어. 아버지, 주여 저를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들어 보시옵소서. 정말 밟고 싶. 아버지, 멀고 먼 곳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거기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깊은 은혜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깊은 은혜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직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그 깊은 은혜 자리까지 가고 싶습니다. 우리와 같이 여기 있는 성들과 함께 아버지, 정말 그 깊은 은혜 자리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주여, 지금 다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가운데 제가 들어가는 데는 연단하여 여기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여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의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님 입장에 내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님 저의 중심을 만나시겠지 그 구원의 가운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서게 하시고 복음의 감격을 내가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장 기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는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의 내 감격이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내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여 내가 함께 하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 믿겨지는 은혜를 수련회 가서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이 기도가 어색하고 낯설고 좀 그러시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고등부도 아니고 대학부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 일상에서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작지만 여러분 간절한 소리로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일상에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로 주님 믿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기도처럼 주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믿겨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이 1%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구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젠 저희가 아버지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이제 믿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여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믿고자 합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믿고자 하는데 내가 믿고자 하는 것으로 믿겨지는 것이 아버지 이 은혜를 경험케 하셔 저희가 믿을 수 있을 터인데 주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에 살아 숨쉬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일상에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주옵소서 주님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여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십자가를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고 듣고 또 들었는데 아직 이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여기서부터 알아가고 여기서부터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게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게를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채워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이론인 것 같고 다른 사람 얘기인 것 같고 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깊은 데 가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시는 그 깊이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이제는 정말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인 그 깊이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무엇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주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깊이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셔서 저희가 한 걸음씩 거기에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삶에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믿겨진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주시길 기대하며 예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